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출발한 내용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그리스로 건너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지역이 바뀌었다는 것만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전도했던 소아시아 여러 지역들이 대륙으로 보면 아시아에 속한 대륙이었다고 하면 이제 건너가는 곳은 바다 건너 가까운 곳이긴 하지만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런 시작이 되어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 전도가 활성화되고 복음이 로마로 이어지게 되고 해서 장차에 큰 유럽 교회가 형성되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 읽은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이미 이제 여러 사람 일행이 뭉쳐지게 되는데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와 또 그 외에도 또 다른 일행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일행들이 함께 의기투합하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전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큰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지역에 건너가서 처음 만나는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여서 이 빌립보에서 이루어진 두 사건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 전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내용과 두 번째 말씀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치는 사건, 이 두 사건이 오늘 말씀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우선 빌립보를 건너갔는데 이 빌립보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승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첫 번째 승리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처음 맞이했던 가장 변방에 있는 도시, 그런 의미에서 지리적으로 처음 접했던 도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도시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으뜸되는 도시, 우리로 말하면 수도가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다소 내륙으로 좀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지방을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도시 이름 자체 소리가 보듯이 이 필립이라는 분이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시절에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을 만큼 그 제국이 번성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학문을 많이 장려했던 것으로 헬라 철학을 많이 장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들 알렉산더에게 개인 교사를 붙이게 되는데 그가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철학을 배우면서 웅대한 세계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고 세계를 헬라 철학으로 문명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야심을 품고 정복전쟁에 나섰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 자체가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고 헬라 철학의 왕성한 활동을 지원했던 곳이기도 하고 헬레니즘의 클래식 시대를 아주 그 찬란하게 만들었던 그런 중심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었습니다. 알렉산더의 근거지였고 출생지, 그 제국의 거점이었고 그러면서 헬라 세계의 문학과 예술을 지원했던 그런 곳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자존심,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이 지역에서의 전도가 쉽지 않고 저항에 많이 부딪힐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바울 일행이 짐작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도시에 대한 전도를 계획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용감히 도전해서 바로 빌립보로 직행해서 들어가 그 도시에 복음 전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당시 사도 바울 일행의 전도자로서의 결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생생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도 사역을 준비하던 바울은 다른 도시들에 갔을 때처럼 처음부터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고 그 덤벼드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날을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아주 신중하게 이 도시에서 전도에 접근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기다리던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두아디라성 출신의 여성 사업가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가정이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첫 신자들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시작한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바울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죠. 나중에 우리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빌립보서의 말씀에 행간행간마다 그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를 향한 그의 사랑과 신뢰와 존경 이런 것들이 매 어떤 성경의 줄 사이사이마다 배어있는 것을 느낄 만큼 훗날에 지속적으로 이 바울 일행의 전도 사역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가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나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 하고 했던 굉장히 좋은 사도 바울의 후원 교회로서 역할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이 처음 전도 대상자가 되어 전도받고 그 첫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본문 말씀에 보면 특징적인 기록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이 한 사람의 개종이 전도자들의 노력이나 헌신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성의 전도에 도전했던 바울 일행의 결심과 각오가 대단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도시였고 또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이 열리지 않아서 고생 많이 하고 여러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곳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이곳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또 이곳이 굉장히 철옹성처럼 헬라 철학으로 또 자기들만의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비집고 들어가서 복음 전한다는 너무 어려웠는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과감하게 도전해서 왔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의 헌신성, 각오, 결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칭찬하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 본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도에 결실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믿을 수 있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의 각오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문을 열어주시고 결심하게 하시는 모든 역사가 다 주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람의 수고를 간단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과대평가해 주기를 기다리는 마음들이 사역자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격려하면서도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더 깊은 초점을 두고 묵상할 줄 아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성의 전도를 하나님께서 막힌 길 뚫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첫 신자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고 마음을 열고 결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선교의 주체가 주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 특징적인 요소는 이 빌립보가 굉장히 남성 중심의 그런 문화가 팽배한 도시였죠. 빌립 대왕, 알렉산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등 이런 철학자들 등등에서 굉장히 남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져 있었고 그런 남성 중심의 문화가 굉장히 팽배해 있었던 그런 도시였는데 뜻밖에도 복음을 처음 듣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여성이었다는 특이한 점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들에 대한 배려나 생각이 다른 사도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조금 다르게 매우 강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8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에 예수님 일행을 잘 섬겼던 여성들의 여성 헌신자들의 이름들이 공개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네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했습니다. 여기는 여성들이 다 특색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정성껏 주님 일행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가면서 주님 일행의 복음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렇게 여성들의 헌신을 굉장히 강조할 만큼 누가복음에는 여성들에 대한 칭찬 내지는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이런 내용들이 많죠. 누가복음 23장 49절 말씀에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있어서 십자가 사건을 지켜보았다 그렇게 설명해서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버린 반면에 여성들이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지켰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또 이어지는 누가복음 23장 55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장례 지내지는 과정인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주님을 장례 지내는 그 과정들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들도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이미 피해버렸고 그 현장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도 여성들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2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는 부활절 아침인데 부활 아침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직접 부활 현장을 확인한 사람도 여성들이었다. 그 점을 강조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후해서 여성들이 얼마나 현장의 증인들처럼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의 지조를 굳게 준수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극적인 이런 칭찬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우리가 가끔 바울이 여자들은 뭐 교회에서 떠들지도 말아라, 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조용히 남편에게 배워라 그런 등등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의식을 가진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자기에게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소개하는데 물론 남성들도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잊어버리지 못할 많은 분들의 목록을 소개하면서 일본으로 소개하는 분이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였던 베베라는 여성입니다. 그 여성 베베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코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사람의 이 성별에 따라서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 차별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고마운 분들의 목록을 소개하면서 베베를 말하는가 하면 눈바를 말하고 브리스길라를 말하고 마리아를 말하고 루포의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많은 여성들에 대해서 교회의 중심 사역자들로 헌신한 것을 칭찬하고 그런 분들에게 예의를 잘 갖추어서 로마 교회가 우대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보면 초기 1세기의 첫 교회들 속에서 여성들의 활동과 헌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장벽도 가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첫 신자가 이 여성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교회와 다른 특색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 이후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여성들의 활동 굉장히 두드러지게 되어서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앞서 일하는 여성 지도자들을 잘 후원할 것을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바울의 당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보고요. 다른 또 한 가지 이 빌립보 전도의 특징은 처음 믿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사업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국제통상, 당시로서는 흔치 않던 국제통상을 하던 사업가였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아디라는 지금의 터키 일곱 교회 우리가 말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 도시이죠. 그 도시에 근거를 두었던 이 옷감 장사하시는 이 사업가인데 이분이 빌립보와 무역을 하면서 국제통상을 하던 그런 사업가였다는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특색 있는 인물이 선정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에 기록하면서 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해서 우리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삭개오의 집에 가서는 삭개오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의 구원을 아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동시에 소개합니다. 흔히 좀 잘못된 신학하는 급진 신학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복음을 굉장히 무슨 계층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해석을 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좋아하셨는데 갈릴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에 비해서 하층민들이고 서민들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에서 억압당하고 핍박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렇게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던가요? 물론 갈릴리 사람들이 억눌린 삶이나 변방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힘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지 않으신 것은 결코 아니지 않아요. 복음은 어떤 한 계층에 집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보편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아무나 와도 좋소. 그 찬송인 사실은 복음의 가장 정확한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 복음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유대인과 헬라인도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종과 주인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문명인과 야만인도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동일한 자격을 주시고 동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동일한 예수 믿는 믿음 한 가지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성의 첫 개종자가 기업가였다라고 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했던 계층으로 솔림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신자가 생기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그 집에 같이 머물게 함으로 그 집이 근거가 되어서 점차 이 루디아의 집이 교회로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많은 경우에 또 다른 바울 서신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소위 말하는 집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한 가지 로마 교회 그러니까 뭐 베드로 성당 같은 큰 교회 그때부터 있었던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4세기 초까지는 어느 교회도 간판 걸고 예배당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다 지하교회 형식이었고 다 가정집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었고 다 숨어 예배드리던 은둔의 세월을 수백 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출발도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집교회가 점점 발전하고 발전해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루디아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증거가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 동시에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동시에 이 복음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개종을 통해서 교회로 발전해 가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이런 여러 사항들을 빌립보의 첫 전도의 글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바울 일행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자꾸 괴롭히는 거죠. 누군가니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노예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점을 치고 돈을 벌면 그 돈은 주인이 가져가는 이런 주인의 일종의 사업 도구로 쓰임받는 이런 불행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빌립보성에 있었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건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리스에는 유명한 것이 신탁 문명, 신탁 문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말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은 아니고 델포이라고 하는 곳에는 델포이 신전에 이 새겨져 있었던 글귀 그노티세 아우톤이라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헬라 말인데 아마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자주 인용했던가 보죠. 우리는 어떤 가수도 테서 형하고 그걸 부르대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신전에 새겨져 있는 말인데 그 글귀가 새겨져 있는 이 델포이라고 하는 신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신탁입니다. 신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였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가 출정하려고 합니다. 왕이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에게 신이 허락하시는지를 물어달라고 그럽니다. 이 신탁 우리로 말하면 무당과 같은 사람이죠. 들어가서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대답이 왔다고 신의 응답이 왔다고 가락하지 말을 결정하면 그것이 국가 정책이 되는 결정사항이 되는 거죠. 국가적인 그런 큰일만 신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도시도시마다 있는 신탁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이 신탁이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탁이 따라다니면서 바울 일행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쫓아냈다는 말은 이 여성이 더 이상 신탁 노릇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럼 그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신탁 중심의 이 종교 문화로 사회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그것이 일시에 중단되게 되고 되니까 도시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상황에서 그 신탁 들린 여성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일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신탁들의 점치는 일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바울이 보여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이 신탁 문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삶의 근거처럼 붙잡고 여기에 의지해서 생활해 왔는데 복음을 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보여주면서 이 신탁 문화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그리스의 전통적인 이 신탁 문화의 종교 문화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담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둘째는 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명백히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한 사건으로 명백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의 전도, 이 마게도네 지방의 전도 때나 나중에 아테네 때의 전도 때나 데살로니가 전도 때나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리스 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시면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신들을 지금 우리는 옛날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읽는 이야기책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 정말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그게 그들의 종교였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골목골목마다 신전이 가득가득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막 통분을 느껴서 분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종교예요. 그런 종교 현장, 종교 박람회와 같은 그런 잡다한 모든 신들이 모여있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한 것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전하러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도전이겠습니까? 셋째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 도시를 지배했던 사람들이 한 여성 노예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치게 만들고, 그럼 귀신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점치게 만들면서 그 돈을 자기들이 착복해가는, 그러면 그 여성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귀신 들리게 되면 오히려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정신병이든지 귀신 들리면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정상인데, 오히려 더 깊은 수렁 속에 밀어넣으면서 그걸 통해서 그 경제적 이득을 자기들이 취한다고 하는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악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 악용하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사악한 집단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여자를 고칩니다. 온전한 사람 되게 합니다. 정상적인 제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인격체로서의 온전함을 추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런 대비적인 현상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도덕과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교가 뭐냐, 이 그리스의 잡단신을 쓴 이 종교가 이게 정말이냐, 아니면 바울이 들고 왔던 복음의 주인공 예수님이 참이시냐, 그것을 한 여성을 대하는 태도에서 구분해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 일행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실 뿐더러 그가 진실로 인간을 해방시키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사람 대접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건 통해서 드러내고 증거해 보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이 이런 점치는 사람들의 점교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시고 참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그리스의 강력한 그 종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무너뜨리기를 시작하는 그 시작의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굉장한 저항을 받죠. 두 사도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굉장한 저항을 받지만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안에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빌립보 교회가 말했던 것처럼 유럽 전도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와 공헌을 하는 그런 교회로 나중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복음 전도의 과정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